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6월 12일 수요일 짐승의 정체 2.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을 숭배하기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가장 큰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을 발견한다. 그들의 순종은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한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읽고 짐승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적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언의 시간을 이해하는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언의 하루는 실제의 1년과 같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기록된 42개월의 기간을 한 달이 30일인 히브리 달력을 사용하여 계산하면 예언상 1260일, 실제 1260년이 된다. 교황권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서기 1798년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가 교황을 포로로 잡으면서 교황이 최상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끝나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계시록 13장 10절. 교황권에 대한 타격은 매우 심각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따르면 죽게 되었던 상처는 낫게 될 것이었다. 교황의 영향력은 다시 전 세계에 미칠 것이었다.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은 로마 교회의 대리자로서 교황을 환영하고 바티칸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전례 없이 불안정한 세계의 정세는 로마 교황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도덕적 지도자가 되도록 상황을 조성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2년 6월 6일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15,000여 명의 군중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말했다.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자 남녀 인류의 날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 자유로워야 하는 날입니다. 일요일을 성수함으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를 수호합니다. 대쟁투는 이 움직임이 언젠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제지를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주장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죄 당할 것이다. 각시대의 징투 591. 교훈입니다. 예언대로 교황권의 통치는 1798년에 마무리되었지만 죽게 되었던 상처는 낫게 되고 그 영향력은 다시 전 세계에 미치며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다. 묵상. 지금은 이런 짐승의 활동을 상세하게 다 보지 못하지만 지난 코비드-19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 이런 변화는 마지막 때 사건들이 얼마나 빨리 닥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나는 이런 일을 막연한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용이 성도들과 싸우는 이유.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 존재한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성도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특성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안권의 제도를 존중하고 있는 개신교를 대항하여 그들의 깃발을 펄럭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다. 교회 증언 1권 223.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며 정한 때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은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아마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이름을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로힘, 창조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사용되는 모든 이름들이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은 엘 엘리온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피조물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느 피조물도 감히 비길 대상이 없으신 높고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름이 엘 엘리온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 비록 이삭이 번제물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 올람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말 뜻을 풀어보면 나는 나이다. 영어로 I am that I am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존엄한, 그리고 중요한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의미를 가진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쳐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이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 승리하신다는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여호와 니시라고 자신이 이름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필요할 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찌드케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여호와 찌드케누라고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얽힌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매우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 천사를 보내어 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찾아오시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손님 대접하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좋아했는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권세 있는 왕자처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옳은 행실과 경건한 모범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의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을 이룬 사람에게 가장 설레고 기대되는 것은 태어날 자녀입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옛날 이스라엘 지방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잣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복의 잣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경건이 모범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친구가 자식이 없다니요.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올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직까지도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은커녕 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매우 급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종을 후계자로 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아니 주셨으니 저는 저의 후계자로 종을 삼겠습니다. 제가 키운 매우 훌륭한 종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그 엘리에셀을 저는 저의 후계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그만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85세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6장 2절로 3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자신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사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의 남편을 다른 여자와 동침하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과 말입니다. 뒤집어 보면 이 말은 그만큼 사라의 마음이 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남편에게 아들을 안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미안함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주의가 아주 널리 퍼져 관행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갈과 동침하여 마침내 아들 하나 얻게 되는데 그가 바로 훗날 아랍족 속에 조상이 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마엘이 잉태된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했던 그 가정에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종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의 잉태를 빌미삼아 안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갈은 비록 몸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자마자 우쭐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본분,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으로 교만하여졌습니다. 사탄의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만하고 교만하여 오만불손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사라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안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모시고 살았던 주인을 조롱하고 멸시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행복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75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셔서 그가 살아갈 질서를 알려주셨다. 그분께서는 결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시인하신 예는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 때문에 사람들의 행복이 무너질 것을 아셨다. 아브라함이 누리던 평화는 하갈과의 불행한 결혼으로 크게 손상을 받았다.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다면 많은 불행을 면했을 것이다. 이렇게 행복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스마엘이 출생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3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친구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1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하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한 이 기한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은 이삭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하여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25년 전 고향을 떠날 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 10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감히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이 경사, 축복은 아브라함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온 마을의 대단한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향하여 수군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 있던 아내 사라에 대한 미안함도 눈 녹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라도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무겁게 짓누르던 그 짐이 씻은 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사라 앞에서 온갖 교만하고 오만 방자하게 굴었던 하갈만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은 아들 이스마엘과 더불어 이삭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보내게 됩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이들을 내어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살을 애는 것처럼 아팠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면 그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런 아픔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런 아픔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나이 120, 아내 사라의 나이 110, 이삭의 나이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행복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그 부분을 부조와 선지자 예언의 신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7쪽에 부조는 아브라함은 번영과 명예를 누리며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매우 포유하였으며 그 땅의 통치자들로부터 유력한 군주로 존경을 받고 있었다. 수천의 양과 가축이 그의 장막 저편에 펼쳐진 평야들을 뒤덮고 있었다. 사방에는 그의 가신들의 장막, 곧 수백 명의 충성된 종들의 집들이 있었다. 약속의 아들은 장성하여 성년이 되어 그의 곁에 있었다. 하늘은 지연된 소망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 희생의 생애를 축복으로 관시운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요, 이 행복한 가정에 실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도 시험의 대상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의 요구였는데 아브라함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시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번제는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낸 다음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모를 리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닌 아버지인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잡아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의 노령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50여 년 전인 자신이 고향을 떠나올 때 했던 약속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요, 겨우 100살이 되어서 이제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그리고 20살이 되도록 키웠는데, 오늘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아서 불로 태워 자신에게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살아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십계명 속에 넣어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혹시 천사가 자기를 다시 찾아와 아까 했던 그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통지를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천사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텐트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있는 아들 이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사라의 얼굴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 90에 여종의 그 구박을 받고 살던 그 여인이 겨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아들을 낳고 이제는 행복해하는 그 아내 사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은 아들을 보고 한 번은 아내를 보고 그러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 어두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약속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 사라를 깨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도 쓰다듬어 보고 안아보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내의 모성애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은 밝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두 하인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런 일들은 전에도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삭은 신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아내 사라도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웃으며 잘 다녀오라고 남편과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오직 마음이 찢어지고 웃을 수 없는 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를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옆에서 이삭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파오고 답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헛다리를 짚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을 지나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번제를 드리러 올 때는 종들이 양을 끌고 오고 나무와 횃불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종들이 나무와 풀은 가지고 오는데 양을 데리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무와 풀은 이삭이 친히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산 아래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풀은 있는데요.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답 없이 앞서서 묵묵히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아들을 껴안고 한없이 한없이 울었습니다. 얼굴도 쓰다듬어 보고 껴안아도 보고. 여러분, 그 다음의 결과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아브라함보다 크고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까?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행복하게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버지 힘없는 쪼글쪼글한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침내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끝없는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중국을 비롯한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마땅히 준비하시고 마침내는 하늘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경험담. 그러나 그 유수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참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증언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증언을 존중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증언으로 시험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느끼게 된다. 그들은 어떤 이들이 의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들은 의심을 표명하는 자들을 가혹하게 대한다. 그들은 증언에 대한 열의를 나타내느라 겸손보다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실 때 그들은 물처럼 연약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시련을 견뎌내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실수하는 자를 향한 겸손과 겸양과 온유함과 그리고 다음 없는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주님께서는 실수하는 사람, 연약하고 떠는 사람, 진리로부터 배도한 사람조차도 우리 안으로 돌아오라고 특별히 부르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 적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가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도움을 받기 전에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잃은 양의 감동적인 비유를 읽어보라.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잡수심으로 불평하였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이 불쌍한 죄인들을 멸시하였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마음을 꾸짖으시기 위해 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남기기 위해 주님께서는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다음에 몇 가지를 주목하라. 99마리 양을 버려두었다. 71마리 양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그 불행한 양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우리에서 벗어난 교인들을 위하여 교회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멀리 떠나 방황한다면 여러분이 손을 쓰기 위해 그들이 먼저 돌아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그들을 찾아 나서라.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쁨으로 메고 와서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잘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는 복되고 기쁜 일을 설명한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다. 잘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동정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사람, 위대한 목자의 우리 안으로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복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죄인 하나를 도로 찾으면 하늘에서는 99의 의인 때문에 생기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은 영혼을 사로잡는 얼마나 귀한 생각인가. 실수하는 사람들을 돕다가 물든다고 생각하며 돕기를 꺼리고 이기적이며 배타적이고 가혹한 영혼들은 이 선교 사업의 달콤한 맛을 모른다. 그들은 빗나간 한 사람을 구조한 것에 대해 온 하늘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일에 복됨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소견이 좁고 편협한 감정으로 막혀 있으며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길보와 산처럼 메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강한 사람을 일하지 못하게 하면 허약해진다. 다른 사람을 위해 짐을 지기를 마다하는 교회나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치중하게 되며 영적 나약함에 빠지게 된다. 수고는 강한 사람을 강하게 유지시켜준다. 영적인 수고, 힘쓰고 짐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힘을 더해주는 것이다. 4월 18일과 19일, 안식일과 일요일 우리는 그린빌에서 우리의 형제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A형제와 B형제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남편은 여덟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25일, 26일 양일간 우리는 라이트 교회에 있었다. 이 사랑스런 백성들은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여기에서 남편은 여덟 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은영입니다.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 파라서 진동수가 더 낮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빛이지만 사람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자외선과 반대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빨간색 쪽으로 벗어나므로 적외선이라 합니다. 자외선과 마찬가지로 이 영역대를 보거나 감지할 수 있는 동물들은 있습니다. 적외선은 파장이 길어 에너지가 낮은 편이어서 자외선처럼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은 잘 일으키지 못하고 주로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열선이라고도 부릅니다. 1800년 윌리엄 허셜이 처음으로 발견한 적외선을 실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볼 수 있는 사례로는 야간 촬영을 위해 적외선을 이용하는 광학기기인 야간 CCTV와 주차 차단기, 과속 단속 카메라 등으로 붉게 불이 들어오는 것이 적외선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리모컨과 같이 아주 희미하게 불이 들어오지만 상당히 고출력으로 적외선을 쏟아보니 육안으로도 쉽게 보일 정도로 붉은기의 불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외에 쉽게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적외선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LED나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적외선은 열 영상을 얻는 데 사용되어 생물체나 엔진, 천체 등 발열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적외선을 방출하므로 이것을 영상화하면 캄캄한 밤에도 사람이나 장비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관측 장비나 센서는 자체의 온도가 낮아야 피사체의 적외선을 잘 감지할 수 있으므로 자체의 냉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적외선 감지 미사일이나 적외선 망원경 등 모든 적외선 관련 장비는 자체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의 먼지에 영향을 덜 받는 적외선으로 관측하던 망원경 스피처의 경우 그 성능의 수명은 내장하고 있던 냉각 헬륨의 양에 따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적외선은 기상 정보 분석에도 사용됩니다. 적외선으로 찍은 위성 사진으로 구름의 높이와 종류를 알 수 있고 지면과 해수면의 온도도 알 수 있어 기상 분석의 정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선 통신은 흔히 적외선 통신이라 하며 적외선 LED와 수신기를 이용해서 근거리에서 선 없이 통신하는 기능입니다. 주로 텔레비전 리모컨에나 쓰이는 기능으로 인식하는데 과거 2000년대에는 상당수의 노트북에서 옆면에 검고 투명해 보이는 네모난 플라스틱 쪼가리가 있으면 거의 적외선 포트였습니다. 예전 휴대폰에도 이 기능이 흔히 들어있었습니다. 유료 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하이패스의 경우 적외선 또는 전파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적외선 방식의 단말기일 경우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 입구의 전광판 밑이나 뒤에 있는 안테나가 하이패스 단말기에 적외선을 통하여 먼저 대기 상태에 있던 단말기를 깨운 뒤 신호를 전송하고 하이패스 단말기는 요금 정산 기록 후 적외선 신호를 요금소 안테나에 다시 보냅니다. 이렇게 수신된 정보를 통합 제어기와 영업소에 보내고 요금 안내판에 정보를 표시합니다. 통신에 실패한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고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러면 전광판에 불능 이유와 함께 영업소에 문의하거나 확인해달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분야의 대표적인 온열 자극형 치료기법 또한 표피 내부의 깊은 곳까지 열을 전달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병원균 저항력을 키우는 원리입니다. 재활의학과 혹은 통증의학과에서 볼 수 있는 스탠드형 적외선 조사기는 각종 근육통과 관절 통증, 허리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도 헤어드라이처럼 생겨 손으로 들고 코나 귀에 대고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쬐고 있으면 은은한 열감이 느껴지며 과용을 막기 위해 타이머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을 진단하는 체열 진단기는 적외선 카메라 기술 발달로 손쉽게 전신의 체온 분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외 도둑이나 침입자를 막는 적외선 경보기가 있으며 화장실 등에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는 적외선 센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반면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고 X선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로 사람이 볼 수 있는 빛 중 가장 파장이 짧은 보라색의 바깥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라 합니다. 흔히 UV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일부 곤충이나 새는 자외선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각막이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외선을 볼 수 없습니다. 자외선은 보통 에너지가 높아 화학작용을 할 수 있어 화학선이라고도 부릅니다. 독일 의사이자 화학자인 요한 빌헬름 리터는 빨간색 너머에 적외선이 있다면 보라색 너머에도 무언가 있지 않을까 여기고 실험을 하다가 발견해냈습니다. 흥미롭게도 색상을 감지하는 눈의 원추세포는 가시광선 영역에 가까운 자외선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의 각 부분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외선을 볼 수 없습니다. 백내장 수술 등으로 수정체를 적출하거나 해서 수정체가 없는 사람의 경우는 그만큼의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빨강, 초록, 파랑의 3종 원추세포 모두가 자외선에 반응하며 파랑 원추세포가 반응을 조금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외선을 보면 푸른 듯한 흰색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곤충은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단색으로 보이는 꽃을 자외선으로 촬영해 보면 꽃의 중앙에 새로운 무늬가 나타나는 종류가 많은데 곤충을 유인해 꿀을 제공하고 수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조류와 어류 중에도 자외선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며 포유류 중에도 간혹 있습니다. 자외선 등은 자외선만 방출하도록 특수하게 만든 형광등의 일종으로 블랙 라이트라고도 합니다. 자외선 등은 형광 물질을 칠하지 않은 특수한 형광등입니다. 원래 형광등은 자외선을 방출시킨 후 그것을 관 안쪽에 칠한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가시광선으로 바꾸는데 형광 물질을 칠하지 않게 되면 자외선이 그대로 방출됩니다. 덜 위험하도록 UVA만 나오게 만들어졌는데 이 등은 주로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에 사용됩니다. 자외선을 비추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기구에는 석영유리라는 특수유리가 쓰이는데 이 유리는 보통의 유리보다 자외선을 잘 투과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외선 지수는 자외선의 강도를 피부를 태우는 정도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국제 표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적외선과 자외선을 활용하여 여러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의로운 태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특별한 은혜와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따뜻한 치료의 광선과 손길을 느끼며 생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